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이제 명절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한 해에 세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가 밭에 뿌린 바내 수고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라. 네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들인 때곧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한 해에 세 번, 1년에 세 차례 그 명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절이 무엇이었냐면, 15절에 무교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수확절과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이 명칭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 저기 글자가 큰걸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거로 봐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제, 무교절이 유월절과 사실상 같은 그런 이제 절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 명절 하나와 그다음에 이 수확절은 다른 곳에 보니까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7 곱하기 7 그래서 49. 49 더하기 1 해서 50. 그래서 오순, 순이라는 게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9와 50, 이런 숫자 자체가 명절의 절기의 이름이 되는 칠칠절, 오순절, 이제 이렇게 되는 절기가 이제 수확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장절. 이 수장절이 다른 곳에선 또 이제 장막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절기를 이제 지키게 이제 되는데요. 이제 이세 절기의 그 명칭이 조금 헷갈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이렇게 유오장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유오장. 그래서 무슨 여관 이름 같죠? 유오장.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 그렇게 이제 저는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를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다고 해서 그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거나 그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중에서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 대표를 뽑을 때 그 민족이 제일 온 세상에서 잘났기 때문에 뽑았냐?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뽑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대표 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반면에 또, 인간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절기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어떤 유대 민족의 민족 절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명절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왜또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40개가 넘는 그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의 이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신약에 가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그 내용의 어떤 원형이 되는 것이 이제 아니 모형이 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발견되고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절이 지금 여기에 한 해에 세번이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세분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명절을 보면 총 7개가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 이제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요. 일곱 가지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의 명절들이 이제 네 개와 세 개로 나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셋과 이 4라는 숫자, 세상을 뜻하는 4라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 세상의 숫자 4.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가 이렇게 되죠. 4라는 숫자, 세상의 숫자 4.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7이 되면서 7이 성경에서는 그 완전한 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놓은 것인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주일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7일째 하나님 안식하시고 다시 8일째는 다시 첫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시스템을 쓰시죠. 명절도 7개를 주시는데 이 명절이 지금 4개와 3개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는 봄에 몰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뒤에 3개의 명절은 가을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지금 명절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있는 이네 개의 명절,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네 개의 명절은 교리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해서 볼 때에는 이것이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명절, 가을에 있는 세 개의 나머지의 명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한 두세 구절 내에서 초림과 재림을 함께 섞어서 이렇게 대언을 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사실 엄격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 계시가 이제 더 많이 밝혀지면서 신약에 와서야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 두 개로 나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들도 다 똑같은 명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어떻게 연관되냐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때이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면서 파라오를 정말 항복을 시키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자 그 맏아들들을 다 멸하시는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실 때, 그때 이집트 비록 지리적으로는 이집트에 속해 있었지만, 고센 땅이니까요.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문 기둥과, 문에 이렇게 이제 바르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시면서 또그 양을 이렇게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게 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죽는 것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죽어야 할그 죽음을 그 양이 대신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보다 더큰 그림에 있어서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양들이 이제 죽는데, 이 절기는 이제 하루만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유월절의 교리가 지금 구원의 교리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부터 죄와 세상의 권세, 또 마귀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이 이제 구출을 받아서 그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제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고 딱한번 정확하게 만약에 그 사람 속에 어떤 그 회심에 정확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평생에 딱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루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이제 창세기 15장 또 이렇게 창세기 15장 18절과 출애굽기 2장 41절 이런 것을 출애굽기 12장 41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때이 날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아브라함 언약 아시죠? 씨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던 날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또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구속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과 관련이 있는 날이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있다가 구출을 받아서 광야로 나올 때에 이제 그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그 국가의 헌법이 되면서 모세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뭐 초대 대통령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관련이 있는 날이 이 유월절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한 그 교회가 이제 그 세워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어떤 그 바탕으로서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이제 날이 되면서 새 상속 언약의 그 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셨던 게이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이제 전날 밤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든 절기, 나머지 일곱 절기의 기초가 되면서 교리적으로는 이제 구원, 구속과 관계된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 이제 새 출발, 새 출생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서 무교병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죠. 그래서 떡병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떡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떡과 빵은 차이가 있죠. 떡은 재료가 쌀이고 빵은 재료가 밀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도 사실은 누룩 없는 빵의 절기 뭐 이렇게 해야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런데 너무 늘어지죠.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너무 늘어지고 이렇게 이제 간략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교절이라고 그냥 명칭은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그것이 며칠간 이어지냐면 7일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에 있고 그다음에 15일서부터 7일 동안 연속해서 지금 무교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데 누룩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고난의 빵, 또 이집트에서 억압과 고난을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돼 있고, 또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패시키는 것,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 누룩이 하는 일 자체가 밀가루를 이렇게 일종의 부패 과정, 부패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발효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똑같은 말로 일종의 썩음이거든요. 그게 썩는 거. 그래서 좋게 썩는 거죠. 좋게 썩게 만드는, 발효시키는, 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인데,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그 빵이 딱딱했겠습니까? 뭐 가정주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밀가루로 뭐를 할 때, 그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카스테라나 이런 부드러운 빵 만드는데 이스트 안 넣고 빵을 만들면 그게 빵이 되겠습니까? 아주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빵을 안그 누룩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은 빵을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씹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안될 것이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7일 동안이나 그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그 고난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무교절은 성도들의 그 성화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하고, 부패시키는 것,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 죄의 실행, 죄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죄의 그 실제로부터도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 안에 그 죄가 제거될 때 참다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면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들의 교리의 누룩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사두개인의 경우에 이제 교리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리새인의 경우에 이제 속이는 누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생활에서 이제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유월절이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과 새로운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회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면,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를 갖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갖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순서를 지금 정하실 때 하나님이 다 이걸 의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절기를 이제 주시는 건데 그 순서를 보니까 유월절이 먼저 오고 무교절이 뒤에 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무교절 먼저 지키고 유월절 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유월절은 지금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적 구원과 관련된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지키게 되는 그 무교절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거룩한 삶과 관계된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 오고 무교절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겠냐? 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겠냐?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가 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했더니, 그랬더니 내가 점점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100점의 기준에 딱 어느 순간에 딱 100점이 되더라. 처음엔 0점이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점점 추구했더니 딱 100점이 되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일단 구원받고 은혜로 일단 구원받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근데 복음을 제외한 모든 일반 종교들은 다 이걸 순서를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충분히 거룩하게 살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가 됐든 뭐 무슨 유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뭐 무슨 마니교가 됐든 조로아스터교가 됐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착하게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착하게 산다는 게 거룩한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업보를 잘 쌓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보를 잘 쌓아. 그러면 나중에 좋은 곳으로 환생해.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점점 더 좋은 걸 쌓으면 결국 생애의 수레바퀴에서 해탈해.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것이 이 절기의 순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나서야 그래야 무교절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새롭게 볼 것은 초실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실절은 1월 17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도표에 맨 앞에 그 이스라엘의 달력과 절기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요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봄에 몰려 있는 그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몰려 있는 절기가 있을 때, 니산월, 그러니까 그 종교력 1월, 니산월 또는 아비보비라고 불리 똑같은 달이에요. 그냥 이름만 달라요. 1월인 그 니산월에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 7일 동안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일이 초실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초실절은 어느 절기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무교절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은 17일은 무교절이면서 동시에 초실절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15, 16, 17, 18,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가 연속해서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중간에 17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는 특별히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다시 그 도표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니산월 17일인데 그 제가 그 제일 위에 써놓은 유월절 후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요거는 좀 지워주시고요. 그게 조금 성경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어쨌든 날짜로서는 니산월 17일이다. 그냥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날은
제사장이 그 해의 첫 곡식단을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것을 흔들었다.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 양을 키우거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죠.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수확이 생기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단의 제일 첫 번째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성막의 그 안에 있는 성소에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이러한 추수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보여드리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8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8장 이제 홍수는 실제적으로 이제 7장서부터 시작이 되죠. 7장 11절부터 지금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는 이제 한참 홍수가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심에 물들이 줄어들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자, 잘 보세요. 언제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추는지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세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곱째 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의 달력이 여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지키고 있던 달들은 민간역이었어요. 민간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예 그 달의 첫 달을 바꿔버리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니산월이 원래 1월이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달력으로는 7월인 거예요. 이 7월을 하나님께서 아예 첫째 달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7월, 지금 옛날부터 지키던 달력의 7월에 17일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요? 예,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사실 배 안에 있었을 때 물들 위에 있었을 때는 완전하게 살림을 받았다,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죠? 배 안에 계속해서 갇혀 있고 언제 또 침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긴 했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제 구원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배가 땅에 마른 땅에 딱 닿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게 지금 7월 17일, 즉 니산월 아비벌 17일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초실절의 절기와 연관해서 그러면 노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실절과 관련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모든 곡식, 알곡들, 추수된 모든 곡식 중에 첫 열매를 갖다 바치는 절기가 지금 초실절이에요. 그렇죠? 첫 열매의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럼 이날 노아가 지금 아라라산에 정착했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 노아 혼자서 노아의 가족 혼자서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초실절의 절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 써져 있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거기 제가 적어놓기를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첫 열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노아의 가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날에나 이렇게 노아가 아라라산에 정착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 주실 바로 그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노아의 가족을 그렇게 정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제 그 아래 부분은 이제 제가 추정하는 것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니산월 14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밤을 지나면서 그 밤에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홍해 건너죠. 그렇잖아요. 14일 날 빠져나와서 며칠 안 돼서 홍해 건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추정해 보기로, 숫꽃을 이제 발효되지 못한 빵을 들고 숫꽃을 출발한 날이 그날이 이제 14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낮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낮과 밤을 일단 한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표현을 볼 때 한 낮과 한 밤을 일단 경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바로가 추격하게 하셨을 때 그게 이제 그 16일 낮이라고 본다면 16일 낮일 때 그 이제 17일 밤 이스라엘은 밤이 먼저 시작하죠. 하루의 시작이 저녁서부터,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저녁 6시경부터 해질 때부터가 그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산월 17일에 해당하는 그 이제 밤에 해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홍해를 말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새벽녘에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벽녘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아침에 이르러서 추격해 오던 이스라엘 군대가 물속에서 몰살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며칠 상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우리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상당히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을 절기에 맞춰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이 날짜가 지금 14일 전후에서 며칠 후기 때문에 초실절에 홍해를 건넜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겠죠. 그날이 맞는지. 그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새로 태어난 첫 열매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 초실절은 또 신약과 관련해서는 초실절은 이제 부활과 관련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의하면 복음은 두 부분이 한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성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과 또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 죽음과 부활, 이것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복음인데요. 이제 곡식에 원래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곡식 열매 단을 이렇게 성소에 제사장이 들고 가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단순히 그 조금 베어낸 그 곡식 첫 단, 그것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 추수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제가 일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모든 것을 저희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서 첫째 단을 갖다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고 많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함께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다. 성경이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실절과 대단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모든 곡식에 일단 첫 번째 곡식단을 주님께 가져옴으로써 나머지 곡식단들도 주님께 드려진다는 그것을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앞으로 따라서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정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냐? 그것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때는 좀 칠판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좀 생각은 했지만 그냥 일부러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렇죠? 니산월 14일. 이날이 이제 우리가 이 달력을 역추적해서 이제 성경을 재구성해서 역추적해서 가봤을 때 이제 수요일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니산월 14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런데 무교절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 첫째 날은 큰 날,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주마다 돌아오는 제 일곱 번째 날에 해당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매주 주의 끝에 있는, 아니 주의 이제 주의 끝에,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이 사실 안식일이면서 맨 끝날이잖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 날인 그날은 안식일인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과 달리 다른 안식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그 명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날도 안식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지금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무교절의 시작 첫날이 되는 그 15일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날을 큰 날, 하이데이, 큰 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산월 16일이 금요일이 되면서 니산월 17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나서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수요일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다시 세 보십시다. 수요일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끝나갈 무렵이면은 하루죠. 24시간 한낮과 한밤. 그 다음에 금요일 끝나갈 무렵이면 둘째 날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끝나갈 날이 되면 그게 이제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3일 낮과 3일 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 days and 3 nights. 3일 밤과 3일 낮.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표적을 이제 자신에게 맞춰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과 3일 낮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3일 밤과 3일 낮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상으로 보면은 24시간 곱하기 3 그래서 72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밤에 돌아가셨어야만 그래야만 지금 토요일 안식일 끝나갈 무렵에 그때 이제 부활하셔야 72시간이 맞으면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러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뭐 이런 그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발견한 것은 주의 첫날이라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로 보면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근데 일요일 새벽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은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지 주의 첫날에 부활했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은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언제든지 부활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전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향품 준비나 이런 것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케이. 어찌되었건, 그래서 저기 뭐야,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서 그 일요일 주의 첫날에 그 새벽이 딱 되자마자 이제 급하게 이제 제일 빠른 시간에, 어쨌든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간에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같은 이제 또 독립심리교회 또 근본주의 교리를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붙잡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조금 이 부분이 날짜 계산이 조금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날짜를 계산하는 그 키는 뭐냐면 이 주에는 안식일이 두 번 있다는 게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했다. 이때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금 두 번 있는 거예요. 그 주에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그거를 이렇게 사복음서를 전체를 이제 조합해서 볼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 저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금요일 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새벽. 그래서 반나절과 토요일 하루 온종일과 일요일 반나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또 3일을 계산하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걸쳐있으면 그걸 하루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주의 첫날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역추적해서 한날 온전한 한날과 반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3일로 만들어서 금요일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이걸 연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수요일 날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절기상 맞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셨다 그러면 금요일은 절기상 유대인의 절기상 아무 날도 아니에요. 금요일은.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유월절, 유월절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3일 밤과 3일 낮을 지금 이 요나처럼 그렇게 이제 죽음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고 예언하셨었기 때문에 유월절로부터 3일 밤, 3일 낮이 지나는 날짜가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절기상으로. 14일서부터 17일이니까, 그렇죠? 14, 15, 16, 17. 그렇잖아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날짜가 수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초림 중에서도 부활과 관련이 있는 절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다음에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에 네 개가 지금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이제 연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